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거울은 스스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냅니다. 자녀의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부모가 웃으면 자녀들도 웃고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들도 화를 냅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너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저 모양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이야기로 막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면 돌아오는 거는 자녀들도 곱지 않은 얘기가 나와요. 부모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막말하고 또 부모에서 막 못된 행동하고 결국 거울이에요. 거울. 부모가 무엇을 보여줬느냐,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는 막 살아도 야 너희들만은 똑바로 살아라. 니들은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내가 그렇게 나는 부모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니들은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그대로 부모가 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가정에서 읽지 않으면요. 자녀도 성경 안 읽어요. 본인은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야 니들 똑바로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야 된단다. 성경 읽습니까? 안 읽지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책 한번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니들 공부 똑바로 해라. 공부해야 된다. 나는 너 때는 그렇게 안 컸다. 나는 스스로 공부 잘했다. 전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 때는 공부 잘했다. 요즘은요 부모 학교 가서 성적표 뽑으면 다 나와요. 막말하면 안 돼요. 다 나옵니다. 예? 결국은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부지런하면 농사가 잘 되지만 주인이 게으르면 농사가 엉망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어릴 적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주인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농토가 달라요.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늘 풀을 깎아내고 늘 관리를 하고 늘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늘 곡식들을 늘 살피는 그 주인이 있으면 그 농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늘 술 먹고 방탕하게 하는 주인이 있는 농토는 엉망이에요. 풀은 풀대로 나 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온갖 돌아다니고 곡식은 곡식대로 완전히 엉망이고 이런 거예요.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여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번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김을 매준 곡식이 다르다. 한 번 거름을 준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거름을 준 곡식이 다르다. 한 번 기도한 곡식이 다르고 두 번 기도한 곡식이 다르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자식 농사 짓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 또 결혼하고 나서 또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아서 출생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부모는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부모가 손을 놓을 데가 없어요. 자식이 결혼해서도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야 될 것들 다 돕잖아요. 그렇지요? 또 결혼했을 뿐만 아닙니까? 그 아이를 낳았을 때도 부모가 다 책임져 주잖아요. 다 책임져줘요. 길러주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챙겨줘야 할 것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자녀에게 챙겨줘야 될 것,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에게 뭐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해주고 다 자녀들에게 주기는 하지만 정작 챙겨줘야 될 것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로스라고 하는 약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챙겨주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천국 갈 준비를 해주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부모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 또 손주들 키워주는 것, 또 자녀들이 어렵다 하면 돈을 좀 몇 푼 보내주는 것, 그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 정작 자녀를 도와야 될 것들을 돕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돈 몇 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허비되고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녀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주지 못한 것이 있어요. 너무도 가슴이 아프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애쓰지요. 부모의 수고와 헌신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정작 챙겨줘야 될 것들을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 제대로 못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가느냐, 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챙겨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나요? 다른 거에는 성경에 보면요, 가족과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지극히 관심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제가 짧게 시간이 없어서 몇 구절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많은 말씀에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복음이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챙겨줘야 될 것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그 천국을 챙겨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언제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가정 안에 왔을 때 아이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부모들이요,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즉 즉흥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 의미로 바꾸면 자녀들을 목적 있게 키워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목적 있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옆집에 갔다 오면 또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누구누구 자녀는 야 공부도 과외도 한대더라. 야 공부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뭐냐? 너는 생긴 게 뭐 그 모양이냐? 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길을 팍팍 죽이죠. 즉흥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이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막말을 하면서 아이는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계획성이 없으니까 자녀를 대할 때 일관성 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즉흥적이 되고 가감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요.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언제는 그냥 놔뒀다가 언제는 그거 갖고 막 화를 내고 이것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이 화를 내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불신과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간단히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마치 내 소유인 양 막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상이기보다는 마치 물건을 다루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막말입니다. 막말.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이정숙 씨가 쓴 자녀를 성장시킨 엄마의 말은 다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도 안 와서 좀 읽어보고 싶어서 좀 주문을 해놨는데 자녀를 성장시킨 엄마의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책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을 예의 있게 갖추어서 말을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예의 있게 말을 해야 된다 하면서 특히 뚜껑 열릴 때 있죠. 부모가 뚜껑 열릴 때 말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방을 안 채우고 자기가 먹은 것을 치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저녁 늦게 피곤하게 들어왔는데 엉망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방이 엉망이고 식탁에 그대로 먹던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대개의 부모는 이 경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냐? 하면서 큰 소리치는 거죠. 이거는 정화된 표현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막말을 하죠. 막말을 해요. 바로 이것이 막말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래요. 아이고 우리 녀석들 우리 자녀 녀석들 푸짐하게 먹느라고 너무 맛있어서 못 치운 모양이구나. 지금부터 치우면 되겠네. 자 지금부터 치워보자 해서 자녀들과 함께 치우도록 요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대로 안 돼요. 힘들죠. 막 오라오는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참지 못하잖아요. 막 먼저 말부터 나가잖아요. 막말부터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이해는 안 가요. 예, 이해는 안 가요. 화가 막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보다 오히려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 언어가 아이를 기죽이고 아이를 위축시키고 아이를 마음 상하게 하는 언어가 대부분인다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는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 중에도 이 게임하는 아이들과 싸우는 부모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모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대개 게임하면 어느 정도 참습니다. 그런데 계속 게임하는 자녀를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럼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바보 멍충이 같이 게임만 하냐? 공부는 언제 하냐? 이 말도 굉장히 상당히 정화시켜서 표현한 말이지요. 이거보다 더 아주 막말을 하지요. 예. 아예 저주를 하잖아요. 아예 저주를. 그렇게 살아라.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뭐, 그 모양 그 꼴대로 살아라. 막 하면서 아이에게 막 얘기하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도 뒤에서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한답니다. 내가 조금만 하다가 말아야지. 부모님이 내 뒤에서 자꾸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하고 말아야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모가 쏟아내는 막말을 듣게 되면 아이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상처를 이미 받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래요. 아빠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게임을 오래 하면 뇌가 빨리 늙는단다. 한 시간 게임했으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예, 참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이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예, 게임하는 자녀를 보면 뭐가 뚜껑이 열리지요. 뭐 막 쏟아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단 말이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데 사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말만을 해요. 보니까 그 책에 공부 좀 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휴대전화 압수다. 요즘 정신 못 차리지? 이 돈덩어리야. 너 같은 애 나와서 고생 좀 해봐라. 엄마는 네 나이 때 혼자서 공부했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옷이 그게 뭐냐. 네 허벅지 살 좀 봐라. 성적이라도 좋으면 내가 말도 하지 않지. 그런데 이들 중에 이 막말들 중에 가장 심각한 막말이 뭔지 아세요? 넌 꼭 하는 것이 네 아비 닮았다. 이거예요. 네 애비 닮았다. 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네 애비 닮았다. 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소유물이 아니고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막대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게 맡겨놓으신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막말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강압적으로 아이를 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대화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잉보호하지 말라. 사실은 옛날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막 피운 것 같아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아이들을 너무도 과잉 보호합니다. 옛날에는 흙도 먹으면서 컸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그냥 부모님 바쁘니까 밖에서 놀면서 흙도 집어먹고 뭐 이러면서 다 컸습니다. 또 때로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엄마가 다 씹어서 입안에 다 씹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아이의 입에 넣어줬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만약에 그렇게 할머니들이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무슨 일, 큰일 벌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옛날에는 다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요. 그러면 아이들을 맡기지나 말든지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정말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큽니다. 진짜 고생 한번 하지 않습니다. 없어 봐야 할 때 없어 보기도 하고 못 먹어 보기도 하고 아껴도 보기도 하고 참아도 보아야 하는데 그 성질 급하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미리 다 사줍니다. 너 뭘 필요할지를 미리 짐작해서 다 해줍니다. 냉장고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또 어느 때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하기만 하면 다 척척해 주다 보니까 막상 사회에 나가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응을 못하죠. 사회는 다르거든요. 알아서 척척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죠. 뭔가 찾아가야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너가 원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랍니다. 이것은 아이를 망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한결같이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작은 실패를 통해서 갈등과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알아서 미리 척척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겪어야 될 그 성장의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요, 그때그때마다 다 알아서 다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부모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있구나. 안 들어주는 것도 있구나. 아,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못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고 그 갈등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게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타임 리밋을 정하라는 거죠. 시간 제한을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제한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절약하는 습관도 기르게 되고 그 갈등의 현장을 스스로 극복하도록 배우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제어하는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다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적당한 어려움도 줘야 돼요. 적당한 고민도 줘야 돼요.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부모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주지 못해요. 성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척척 다 해주죠. 그런데 그 아이가 겪어야 될 그 갈등의 극복의 과정들을 다 놓치고 살다 보니까 아이가 엉망이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요, 성인이 되어서는 무조건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가 20살 이상이 되면 무조건 독립한다. 엄마가 다 책임진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이가 그러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20살 되면 내가 독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면서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준비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그것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 되면 자연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결혼해서 이후까지도 그 나이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돼도 다 해결해 줄. 자녀는요,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다 그렇게 크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자장면 먹고 나서 치울 줄도 몰라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여러분,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워야죠. 자기가 먹었으면 싱크대에 갖다 놔야죠. 그런데 부모가 알아서 다 해.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그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치워야죠. 가르쳐야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화하고 그 학부모에게 전화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충분히 선생님과 교감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하게 아이는 다 지쳐놓고 부모가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제 아들이 이 네고를 맞추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네고 맞추는 거. 그래서 항상 선물은 항상 네고입니다. 항상 네고예요. 네고 하나만 사주면 내내 신나합니다. 처음에는 볼 땐 제가 볼 때 답답하지요. 저는 벌써 이렇게 맞추면 벌써 이 네고가 벌써 이렇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녀석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도 맞췄다가 이렇게도 맞췄다가 이렇게도 맞췄다가 속이 답답하죠. 그 지켜보고 있느냐 답답하지요. 끝까지 내버려 뒀어요. 가만히 돼. 도와달라고 하고 아빠 이것도 해줘요. 이것도 좀 해줘요. 아니야 너가 해봐. 해보면 돼. 할 수 있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면서 다 해보면서 결국은 맞춰내는 거예요. 성취감을 맛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역할 모델. 다시 말해서 롤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존재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을 배울까 봐 겁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아이야 엄마처럼은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부모 모두 책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자녀는 부모를 마땅하게 배워야 할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애비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네 애비 닮았다. 그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데요. 그 정도로 롤모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롤모델이 됐다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고 혹시 네 애비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너무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내가 닮았다니까. 그런데 대개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부정적 이야기예요. 네 애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죠. 왜요? 그 애비 닮아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예요. 롤모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인생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견뎌나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웃을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크게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얘기하고 있어요.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성직자의 가정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의 가정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을 때, 그냥 내팽겨쳤을 때 자녀를 제어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그냥 놔뒀을 때 그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금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도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말씀통이 있어요. 말씀통. 머리에 붙이고 이 팔에 붙입니다. 그것도 팔 위에까지 해서 붙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해서 그래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킵니다. 내내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켜요. 그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5절로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는 말씀의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거울을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